네, 지금 표에 나오듯이 미국 주가가 4월 내내 요동을 쳤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일단 인플레이션 얘기가 요즘에 가장 많이 나왔는데 예,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이 워낙 올해 들어서 강력하게 미국 그 증시 역사상 다섯 번밖에 없는 상승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2% 이상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2% 이상 떨어진 날이 없는 계속되는 걸로 5개월이 계속 상승했고 뭐 요런 식의 상승은 몇 번 없는 상승 정도니까 당연히 시장은 에너지가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쉬는 기간이 있어야 또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정을 해야 했는데 대기 매수가 워낙 많으니까 조정이 쉽게 나오지 않다가 이런 그래도 지금 시장의 가장 그 중요한 지표가 흔들리니까 이제 한꺼번에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뭐 그렇게 말하면 너무 저 증시를 좋게만 보는 쪽 얘기 같이 들리긴 하지만 사실 난데없이 충격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는 최근에 아주 안 좋게 나온 걸로 보도됐지만 그렇게 나온 건 맞지만 실제 시장은 올해 시작했을 때 금리 인하를 6번 정도 책정해서 왜냐하면 제롬 파월이 워낙 강경하게 그런 네. 식으로 말했으니까 했다가 지금 이번에 FOMC 끝나고는 한 번으로 줄었지만 그 이전에도 4월 달 이전에도 이미 뭐 5번, 4번, 3번 계속 줄고 있었으니까 사실상은 계속 좀 반영했던 그런 부분이고 이제 그래도 조정을 잘 안 하니까 이번엔 인플레이션 지표와 묶여서 한꺼번에 그 뭐 보통 말하는 핑계김에 조정하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멀어졌다 아니면 올해 안에 진행될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상이 충분히 지금 시장에는 반영이 된 건가요? 지금
저는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FOMC 발표에서 끝나고 나서 이제 CME 워치 같은 데서 한 번으로 줄었지만 한 번으로 줄 두 번 한 번이 된 건 벌써 한 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정확하게 이제 작년 말에 기대를 갖고 넘어오면서 여섯 번 막 이렇게 하면서 연초에 강하게 이제 많이 내릴 수 있다는 걸로 반영했다가 차례차례 계속해서 많이 못 내리겠다 이렇게 시장은 반영해 왔고요. 그게 만약에 지금 이번에 FOMC에서 상승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 그랬으면 뭐 반절 뚝자라졌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시장은 오히려 안도하고 오히려 조정을 끝낼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오히려 됐겠죠.
지금 궁금한 거는 그러면 미국이 올해 금리 인하를 몇 번 정도 언제쯤 할 거냐. 뭐 미국 CNBC에서도 전문가들 의견이 다르다 갈린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던데.
맞습니다. 제 의견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월가의 가장 유망한 데들 얘기를 드리면 골드만삭스가 제일 인하를 많이 하는 걸로 보는 쪽입니다. 두 번 그렇게 보고 있고 제롬 파월이 이번에 그 기자회견에서도 주거비는 내려가는 걸로 본다라고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골드만삭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뒤로 갈수록 인플레이션 지표는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게 나올 거라는 걸 근거로 해서 두 번. 그런가 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데는 한 번. 12월에 그것도. 그래서 아주 금리 인하가 적을 거로 보는 데들은 12월에 한 번이나 할 수 있을까? 아주 심하면 내년으로 넘어간다지만 거의 다수 의견은 아니고요. 그래서 많다는 쪽이 두 번. 그다음에 적다는 쪽이 한 번. 그러고 보면 없다는 거의 주된 의견이 아니죠. 저는 두 번 보고 있고요. 이 뭐 제가 의견 말씀드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저는 골드만삭스 의견에 거의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내내 말씀드렸는데 주거비는 15개월 선가 후행해요. 근데 이미 작년도에 떨어진 주거비 지표가 올해 이 하반기쯤에는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유가는 반대로 작년도에 하반기에 높았습니다. 90몇 불 때였거든요. 네. 그럼 기저효과에 의해서 거꾸로 올해 하반기에는 유가가 이 많이 오른 걸로 안 보이죠.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죠.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조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당연히 뚝 떨어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의 역습 이렇진 않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지나간 몇십 년 동안의 그런 그 대표적으로 말하면 저금리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정의하거든요. 작년도에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레이트 모더레이션 끝났다. 40년간의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때 이 저금리 시대의 시장을 조종하게 하는 요인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시대에 시장을 조정하게 하는 요인이 다른데, 인플레이션 시대는 보통 이런 말이 좀 떠오르기 쉬우실걸요. 금리가 왕이다.
네.
인플레이션 시대는 시장은 금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제가 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작년도에 7월부터 10월까지 미국 시장 10% 이상 조정, 작년도 조정 중에 제일 컸고 가장 두려움이 컸던 시장인데, 그때도 어떤 이슈 때문이었냐면 미국 10년물 금리가 5% 돌파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 10년물 금리가 강력하게 뚫고 올라가서 4.6 막 이렇게 갔기 때문에 두려움을 줬지만, 이번 FOMC를 통해서는 안 올린다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인하가 몇 번이든지 간에 인상만 아니면 지금 경기는 괜찮고 기업들 실적은 좋으니 주식이 나빠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됐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부터 그 금리 인하가 적어지거나 뭐 이런 게 반영되는 게 아니라 4월 내내 그걸 반영해 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횟수가 적어지는 걸,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부터는 긍정적으로 이제 그 제롬 파월이 확정해 줬으니까 반대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미국 경제 상황 봤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투자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눈여겨봐야 될 건 AI와 반도체, 그렇게 봐도 될까요?
AI 밸류체인의 최하단까지가 다 움직이고 있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하드웨어 쪽이 뚜렷하게. 그래서 AI 소프트웨어는 좀 잠잠합니다. 좀 내리기도 하고 약하고 조종도 심하고 그랬죠, 4월 달에. 그런데 4월 달 동안 AI 관련된 하드웨어 쪽은, 인프라 쪽은 끄떡없이, 솔직히 별로 내린 거 없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 이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은 인프라 쪽 주식들이 잘 버티긴 했는데 이제 SMCI 같은 경우에,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지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는 너무 과대평가된 거 아니냐, 거품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네. 얘기가 동시에 나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인프라에 대해서 네, 데이터 센터 네.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슈퍼마이크로가 급락을 하고 뭐 20%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우선은 걔만 조금 다른 점인데, 밈 주식이니까요.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아주 완전히 이렇게 손을 대는 주식이다 보니까
네.
폭 자체가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질 수도 있는데, 그 빠지는 하락하는 폭도 밈 주식이기 때문에 많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고요. AMD하고 슈퍼마이크로가 하락하면서 뭐 AMD 막 9%씩 하락하면서 상당히 위기, 그다음에 사실 ASML, 그다음에 TSMC 이런 쪽들 때문에 한국이 사실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반도체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어렵게 볼 거냐, 이제 뭐 끝난 거냐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걸 뒤집은 얘기들이 최근에 이제 다시 나온 거죠.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클라우드 실적.
네.
여기서 단순하게 클라우드 산업 그 실적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계속해서 투자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관련 인프라들에 대해서 내년 내후년까지도 지금부터 상당히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주어졌고, 투자만 한다고 했던 메타는 하락했지 않습니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러니까 알파벳과 차이는 돈도 벌면서, 그런데 돈을 더 벌 걸로 보여줘서 얼마든지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다 보니 주변을 다 이제 따뜻하게 했고, 실제로 그 TSMC도 실적을 발표하면서는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이 다른 쪽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AI 관련해서는 매출 두 배 올해 예상 발표했거든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이 AI 관련된 흐름은 끝난 게 아닌 거고, 오늘 나온 퀄컴이 상당히 큰 종지부를 찍은 거죠. 사실 퀄컴은 좀 미적미적거리던 주식에 속하죠. 네. 특별히 인공지능 쪽이라기보다는 모바일 프로세서의 그 가장 뚜렷한 쪽이다 보니까 주가도 작년도 올해에서 별로 오르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적 발표에서 그런 얘기를 쫙 다 풀어서 다 AI에 대한 그런 어떤 매출이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그 핸드폰 모바일도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예, 모바일 때문에 실적이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 냈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말했던 것 중에 자동차 관련해서, 그다음에 XAR 쪽, 그다음에 뭐 AI PC. PC인데 AI 기능이 있다는 것도 요즘 어디 들어가서 보시면 다 그런 거 아닌 걸로 가격 차이가 달라질 정도로, 그래서 온디바이스라고 하죠. 요게 그 생각만은 아니었다라는 걸 증명하면서 이 AI의 그런 온기라는 게 상당히 넓게 강력하게 펴지는 거를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을 전체를 좀 살리는 영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이던스에서 뭐 AI 관련된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AI 관련된 인프라 이런 쪽에 있어서 수요를 엄청나게 만들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최근에 그 인 AI 위 트러스트라 그래서 우리는 AI를 믿는다고 보통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 이제 이렇게 사용해서 했는데 그 제목 그 보고서에 보면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35% 이상 지출이 자본 지출이 증가할 거라는 그런 예상 말고도 그 보통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에 쓰일 돈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35% 증가하는 거 이런 걸 떠나서 그 뒤에도 향후 25년까지 한 이익으로 보면은 15배에서 28배까지 올라갈 걸로 본다라는 거고 이 AI 인프라 구축 사이클이 얘네들이 써놓은 내용들을 보면 자세히 넣어 있는데 한 3, 4년간 계속될 거다.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AI가 기술주 흐름이라기보다는 AI 인프라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한 산업, 광범위한 주식들이 움직이는데 이게 3, 4년간 계속될 거라고 보통 이렇게 말할 정도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강력한 시장을 좀 전체로 좀 이렇게 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번 실적을 보면 AI가 실제로 돈을 벌고 AI 관련 산업이 돈을 벌고 있다.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되는 거죠. 예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걸로만 얘기가 됐다면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 그거 관련된 어떤 매출만 봤다면 지금은 그거 외에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공지능의 실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좀 눈여겨봐야겠죠. 어떤 게 해당되는지. 예를 들면 한국에는 전선 업체 이것조차도 다 인공지능 인프라 관련된 주식이니까 얘들의 실적조차도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아서 좋아졌다라고 이 컨퍼런스 콜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실제로 돈을 벌고 있구나라는 사실은 이번 실적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AI 인프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생각하면 예전에는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구글이나 뭐 그러니까 알파벳이나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쪽만 생각했다면 지금은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야 되니까 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니치조차도 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들려면 사실 한 구글 검색보다 10배 정도 더 전기를 많이 쓴다.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지금 뭐 냉각장치까지 모든 그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그 밸류체인들이죠. 다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중에서 덜 오른 쪽을 좀 예 따라 들어가는 게 그래도 좀 나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밸류체인을 따지다 보면 절대로 대체 회사가 나오기 전까지 독보적인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 게 왜 그렇게 PR을 높게 받을 수 있느냐. 물론 이제 뭐 실적에 비해서 낮다고 하지만 왜 엔비디아만 그렇게 올라가냐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변압기회사도 이렇다 할 회사는 미국에 두 개밖에 없어요. 특히 한국에서 많이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쉽게 이 바뀔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왜냐하면 회사를 금방 만들어서 할 수도 없고 소프트웨어 회사처럼 뭐 사람들이 나가서 차려가지고 금방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드웨어는 이 뭐랄까 독점적 지위랄까 아니면 실적이 좋은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단순간에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는 뭐 거기 있던 사람이 나와서 오픈 AI 있던 사람이 나와서 뭐 이렇게 하면은 반대 진영을 지금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건 순식간에 되죠. 그러나 이런 하드웨어 회사들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1위, 2위의 회사들은 아까 말한 한 3년 정도의 수혜를 거의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믿을만하다. 슈퍼마이크로가 올라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죠.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도 그 안에 밸류체인 중에 실제 하드웨어적인 대체가 불가능한 데들을 찾아서 아까 이제 퀄컴 얘기를 드렸지만 이 모바일 쪽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온디바이스 하면 대체가 불가능한 게 퀄컴이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모든 특허와 네. 그렇죠? 그런 데들은 안 올라갈 수 없는 거고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그쪽을 보는 게 낫겠죠.
자, 그럼 저희가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해봤고요. 근데 저희가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빅테크 얘기가 네. 됐어요. 그럼 네. 결론적으로 지금 다시 빅테크에 투자할 때가 왔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네. 사실은 가장 안전한 투자라는 거는 여전히 맞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안전하냐면 이것저것 좀 더 상세히 스터디해서 그러니까 공부해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아닌 개별 주식을 주로 하지 않는 분.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미국 주식에다 투자하는 거가 자산 배분의 한 방법이다라고 하신다면 70, 30, 뭐 그래서 30%를 주식에 투자하는데 미국 주식을 한다 그러면 이럴 때 30%를 그냥 빅테크에다 투자하는 그런 ETF 같은 걸 사놓으시면 큰 문제 없이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왜 이걸 복잡하게 옛날은 그냥 예, 빅테크가 제일 좋습니다 하면 됐는데 왜 자꾸 복잡하게 말하냐면 7개 종목의 EPS 성장률보다 나머지 453개? 493개? 얘네의 EPS 성장률이 점점점 올라가서 올해 4분기가 되면은 이 매그니피센트의 성장률보다 나머지가 훨씬 더 어느 정도 보냐면 11% 정도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도로 봤을 때는 지금은 빅테크이지만 좀 빠른 분들은 2분기부터 느린 분들도 사실은 고려하셔야 될 건 3분기, 4분기가 될수록 빅테크 외의 종목으로 온기가 이동한다라는 거고 또 하나 아실 것은 작을수록 서프라이즈는 크게 나타난다. 예, 큰 주식의 성장은 이제 주가 올라가는 모습도 뭐 엄청나지 않지만 작은 주식들은 뭐 20% 30% 이게 100% 200% 올라가는 것들이 쉽게 나타나니까 단순하게 투자로만 보면 지금 말씀드린 매그니피센트 7 빅스택 외에 나머지들이 올라가는 것들을 노리는 것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은 예, 방법일 거다.
최근에 방위산업과 관련된 얘기를 예. 좀 해주셨어요. 우주항공과 예. 관련된 그런 투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신다.
그 방위산업은 작년에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지속적으로 가져가기에 편안한 그래서 포트폴리오 안에 꽤 오래 머물러 있어도 되는 쪽이고 그 이유는 작년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평화배당이라는 설명 드렸었습니다. 뭐냐면 탈세계와 그다음에 패권 전쟁이 아니던 전 세계가 서로 간에 그 공존하던 그런 세계화 시대에는 방위비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을 아낄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특히 유럽이 그랬는데 뭐 별다른 그런 분쟁을 대비할 필요가 없으니 그만큼을 산업에다 투자하고 국민 복지에다 썼기 때문에 그만큼을 마치 배당금처럼 썼다라고 해서 그걸 평화배당이라고 저희가 불렀고 그 평화배당이 이제 더 이상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 트러블이 있는 뭐 탈세계화도 마찬가지 패권 전쟁도 심화될 거고 이 블록화되어 있는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이 분쟁을 야기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뭐 이란과 이런 것들이 잠잠해지더라도 계속해서 이게 나올 수 있는 요인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도 그 요인이 되고 러시아도 되고 이런 요인이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예전처럼 방위비를 낮게 쓸 수는 없을 거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한 30년 정도 이 탈세계화 그러니까 국가 간 분쟁이 심각화된 이런 시기다 보니 요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방위비가 올라갈 거고 방위비가 올라갈 거라면 그 방위비에 해당되는 방위비를 사용한다는 거는 그런 어떤 그 방위산업체에 대한 어떤 투자니까 근데 이 방위산업 관련돼서 조사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광범위한 나라가 하질 않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지나간 30년 동안 방위산업체 중에서 1, 2, 3위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방위산업으로 볼 때 가장 수출이 높은 국가가 3위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예를 들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한 4, 50%를 차지하니까요. 그럴 정도로 방위산업은 그렇게 쉽게 육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어느 나라에게도 편중돼 있고 그다음에 회사도 편중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위산업은 어느 정도는 지속적인 수혜를 입는 회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좁혀지거든요. 그럼 그런 회사들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좋을 것 같고 얘는 아무래도 꼭 종목 투자할 만큼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야말로 가장 적합한 게 ETF 투자죠. 방위산업 ETF들. 그래서 미국으로 말하자면 ITA라는 ETF가 있고 그다음에 XAR이라는 한국에는 우리 자산운용에서 들어와 있는 게 XAR을 추종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겠고 이게 우주항공, 우주산업하고는 왜 자꾸 연결되냐면 실제 방위산업의 미사일 기술이 그냥 항공 우주 기술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같은 발사체 기술이에요. 그래서 같은 회사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보잉이라든지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레이시온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회사들이 다 세계 사업 부분을 다 갖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방위산업체를 투자하면 우주항공에 투자하는 게 되고요. 다만 여기서 약간의 그럼 엣지가 있다면 이제 시작되는 우주항공 회사들도 있는데 규모는 작겠죠 당연히. 그리고 민간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런 데들에 대한 투자는 어떤 시즌이 되면 좀 확 활성화될 것 같다. 특별히 한국은 지금 5월 달에 많은 행사 대기하고 있어요. 우주항공 관련해서. 왜냐하면 정보청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이게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뭐 특별히 그리고 한국의 위성기술은 뭐 나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들을 국내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노려볼 수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은 그 ITA라든지 XAR 같은 걸 통해서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1년, 2년 장기적으로 이 방위산업체를 ETF로 포트폴리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게 또 산업재 기업들하고 만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위산업 ETF는 그거 하나를 투자함으로 해서 산업재 주요 기업까지 다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업재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중에 이트 뭐 이런 데들이 다 언급되는데 이런 주요 산업재들 G 같은 그런 회사들도 갖고 있는 방위산업 ETF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 투자해서 두 가지를 같이 투자할 수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미국 주식과 관련된 얘기 들어봤습니다. 뭐 금리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연준이 인플레이션 때문에라도 못 내린다면 그동안 어딘간 터질 수는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항목이 과거에는 실업률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우리가 겪은 시대로 보면 유동성 위기는 보통 그 작년도에 있던 SVB처럼 국채 사태들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 요런 데들인데 요게 다 금리에 의해서 이제 조절이 되고 이 금리는 연준과 재무부는 뭘로 조절하냐면 수급으로 조절해서 파동이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계속 이제 수급적인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서 문제가 터져 오르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는 거라서 시장에서는 계속 침체, 계속 뭔가 위기 그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만 생각보다 이 두 개가 이 연준과 재무부가 협업하면서 옐런과 파월이 서로 협업하면서 그걸 계속 누르고 있는 거라서 그들도 금리를 이렇게 빨리 내리는 걸 이렇게 늦추다 보면 터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목한 가장 약한 고리는 아마 이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요게 억눌렸다면 하반기가 조금 더 나이스해지는 위기나 이런 것들은 줄이는 그런 부분이고 요거 말고 다른 부분에서는 자신 있게 지금 그 뭐랄까 금리를 아직도 안 내려도 된다라고 연준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뭔가 자신 있는 거고요. 다만 그들이 또 두려워하는 거 두 번째는 올리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시장 자율적으로 위기에 빠질 거니까 올라가지는 않는다. 올리지는 않는다는 건 이번에 못 박은 거죠. 그래서 시장을 어딘가에 가둬놓은 느낌? 터지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또 기대해서 올해 초처럼 금리 인하 막 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 중소형주도 막 올라가고 막 기술주 올라가는 이런 거로부터는 분리해놓은 상황. 그래서 나름대로는 자기가 원하는 때 내릴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미국 주식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